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율이 문답 7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존재하심과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과 자족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신비로우심과 전능하심과 전재하심과 가장 어지심과 정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선하고 진실됨에 네. 다른 번역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영광과 복되심과 완전하심이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분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불가해하시며 어디든지 계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 네,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밝힌 책이 성경입니다. 대율이 문답 7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본질과 속성,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율이 문답이 성경을 통해 밝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물질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하나님 자신이 감정이 있으시다거나 감각이 있는 분으로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성적으로 이것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신인 동영 동성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대우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10계명의 2계명은 결단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위해 물질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행위를 엄히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임의로 물질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일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지에 대해서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시대의 변천의 흐름에 따라서 임의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을 바꿀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은 금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교사님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한하심에 관련된 성품인데 하나님은 제한이나 경계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분의 존재와 그리고 영광과 복되심과 영원하심에 있어서 무한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되 무한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피조되신 존재가 아니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만물의 유일한 원인자가 되십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다르라는 말은 장엄하다, 광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한히 비교할 수 없는 지위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인간의 영광, 인간의 명예, 인간의 자존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걸다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되심이 무한하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 인간은 스스로 복된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끊임없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됨을 누리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스스로 복된 존재로 여길 능력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행복을 쫓아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러면 행복해지나요? 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최상의 복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인간은 이 행복을 누군가가 깨뜨릴까봐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순간에 지나지 않고 완전한 행복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복되신, 복을 추구하실 까닭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복되신, 스스로 행복 그 자체이신, 스스로 행복하신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하신 상태에 있는 존재이십니다. 행복의 원인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히 행복 속에 존재하시는 신이십니다. 그 행복을, 그 복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행복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면 영원히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복되심이 무한하신 그분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 스스로 무한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한하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여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온전해지기 위해 과정이 필요하고, 또그 과정을 지나간다고 해도 완전히 온전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하신 존재입니다. 온전해지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온전하신 존재입니다.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아갈 어떤 이유가 없이 모든 면에서 스스로 온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수하고, 뭐,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탁월하다고 해도 불완전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영원토록 가장 완벽하신 가운데 존재하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불완전한 존재로, 무엇인가 오류가 있는 존재로, 인간이 때때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 사업을, 하나님이 왜내 인생을 이렇게 다 망쳐 놓으시는 건가?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실수한 것처럼, 뭔가를 잘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온전하심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온전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온전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나를, 불완전하는 그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온전하시며 온전한 상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깨지고 부서진 채로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는 길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주로 믿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불가해하시다. 어디든지 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일곱 가지. 이어서 교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자족하심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 그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뭘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 갚거나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게 자족하신 분인데, 우리가 뭘 드리면 그분이 흡족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갚아드리겠느냐. 완전하신 분에게, 자족하고 계신 분에게.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그래서 그가 섭섭하게 하면 서운함을 느끼는, 결핍과 외로움을 느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줄 알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거나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이 부분이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감정도 없으시고 느낌도 없으신 분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고 정직함을 드릴 어떤 선한 동기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뭐 아픈 감정을 가진 분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이 자족성에 반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태도이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뭘 하면 기뻐하시고 하지 않으면 슬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반응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면 인간은 틀림없이 방종과 타락의 길을 대담하게 더 신속하게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완전히 자족하신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시편 90편 1절 2절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는 유한한 인간이 영혼의 개념을 이해한다?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개념을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영혼을 어떻게 알아? 영혼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인간은 그저 과거와 현재의 시간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미래는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불변하십니다. 인간은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질되고 변개하고 변심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늙고 병들고 간사하고 배반하는 존재이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관되지 않고 쉽게 뒤바뀌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또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인간은 교활하고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특히 언약에 있어서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기고 깨뜨리고 쉽게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대상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심에 있어서 절대로 변덕스럽거나 불성실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일 뿐입니다. 배신하고 멀어지는 것은 언제나 인간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될수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한 신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도 영생의 보증도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배울 면목을 잃어버리게 되는 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태산처럼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과 마음을 굳게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시는 신비하신 존재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늘의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그 이해 너머에 존재하시는 광대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셨지만 온 우주는 결코 하나님을 파악할 수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성으로 측정되거나 측량되거나 추론 불가의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인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히 인간의 이성 따위로 하나님을 추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의 표현과 지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책들이 꼽혀 있습니다. 그 방대한 지식 앞에 압도당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지를 그뭐다셀수 없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서점에 가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지식의 바다도 이처럼 넓거든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그 훨씬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지극히 하나님이 존재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요리문답이 설명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 계신다는 표현은 사실 상당히 하나님을 제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당한 거죠. 하나님 안에 모두 존재하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현장에 그 힘든 마음 속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한 나라와 민족 속에서,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하고자 하신 모든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거스리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악을 행하지 못하시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질서와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실패가 주어지고 질병이 주어지고 어떤 일들이 다 됐는데 무산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 일을 행하셨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분인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하셨다면 그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안단 말이죠.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까지를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작정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실 것인지를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일어날 모든 일들의 총 계획자이고 연출자이시고 그것을 완성해 나아가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 그리고 심판 이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누가 언제 마침내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게 될지를 알고 계십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탄생과 우리의 죽음의 그 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만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왜? 인간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언제 종말이 임할지에 대해서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매우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계시느냐? 뭘 지극히 많이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지혜로우십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이 세상에 살았던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합해도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일부분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짜내야 되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총치하고, 섭리하고, 보존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인간의 창조, 구속,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저 누리고 그 지혜의 결과물을 대가 없이 누리게 될 자들이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얄팍한 생각과 마음에 절대로 속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 지혜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전 생애를 섭리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히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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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케도시, 분리되다라는 의미이고 헬라어로 오시오스, 역시 구별되다, 올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나 악이나 흠이나 오류가 전무하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와도 탁월하게 구별되시고 분리되어서 존재하시는 단연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훼손된 거룩을 아들의 희생을 통해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은 뭐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신약적 개념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렇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오늘도 내일도 거룩을 추구하는 이 세상과 성별되고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자기 행복을 위함이지 거룩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거룩과 순결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존과 성장과 번영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러니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의로우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를 소리 높여 외치는 자일수록 그는 정의로운 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의로우십니다. 정의는 어떤 불의도 존재하지 않아야 정의로운 것입니다. 인간은 온갖 불의와 불법한 존재이므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인간의 불의와 악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모두 폭로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것을 미워하십니다. 세상이 이토록 불의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간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다 불의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구나.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시구나. 어떤 인간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는데. 하나님만이 홀로 의롭다는 사실을 부패해가는 세상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성도는 올바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는 것도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생명과 뜻 다해서 사랑하는 삶이 곧이 땅에서의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첩경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인생은 혼란과 혼돈 속에서, 불행과 고통 속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진정한 평강과 희락과 하늘의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올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성도 여러분 인생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발견하고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없는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선하심, 진실하심이 풍성하심. 자, 이 다섯 가지 성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 8문을 설명하면서 먼저 이 부분을 해설해 드리고 이어서 8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